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7월 15일 토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5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근처에 북차식 학살 현장과 또 민간인 주거 지역으로 집중적인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르핀시를 돌아봤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지 시각으로 오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개최지인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어 폴란드를 방문했고 우크라이나 방문은 사전에 예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흑해 곡물협정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4일 기자들에게 오는 17일로 만료될 예정인 흑해 곡물협정이 유엔과 튀르키의 노력으로 연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앞서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의 중재로 흑해를 통한 곡물 및 비료의 수출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협정을 맺었습니다. 해당 협정은 지금까지 총 3차례 연장됐고 17일로 만료 예정된 협정의 연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인텔리팍스 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러시아는 흑해 곡물협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러시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흑해 곡물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나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두 사람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과 중국 관계의 전반적인 사안과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또 정상, 외교장관 등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외교안보대화와 차관급 전략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양국 간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북한이 최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박 장관이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조만간 동해 중부 해역에서 해군과 공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15일 러시아군이 조만간 해군과 공군 역량을 파견해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정구가 동해 중부에서 조직하는 북부연합 2030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국군은 지난달 합동 군사훈련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러시아의 해군과 공군이 훈련에 참여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중국과 러시아 양국군의 전략적인 협력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하며 여러 안보 도전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문가를 인용해 양국의 이번 합동군사훈련이 중국과 타이완의 잠재적 갈등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2일 북한이 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러시아 베타적 경제수역에 낙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15일 타스통신에 아직은 미사일이 EEZ에 떨어졌다는 분명한 정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모하메드 칼레드 키아리 유엔 사무처장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은 1,000km를 이상을 날아갔다고 말했습니다. 키아리 사무처장부는 이어 이 미사일이 일본 해역에서 가까운 러시아의 EEZ에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방어 역량을 구축하도록 실질적으로 도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응한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옹호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지만 회의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고등학교 미식축구팀 타이탄의 새 흑인 감독 허만 부는 선수들에게 훈련 중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란 뭔가? 심심풀이 껌입니다. 피곤이란 뭔가? 갖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0년 미국에서 개봉한 보아지 야킨 감독의 리멤버 타이탄입니다. 이 영화는 1971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무대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영화인데요. 타이탄은 무대가 된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의 이름입니다. 덴젤 워싱턴, 윌 패튼, 도널드 어도선, 페이슨, 우드 해리스, 라이언 허스트가 출연하는데요. 고등학교 미식축구부에서 흑인과 백인의 인종 화합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스포츠 정신을 통해 서로에게 공통점을 발견하고 인간적인 교감을 이뤄내는 영화 리멤버 타이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에서 고등학교 풋볼 열기가 뜨거웠던 1971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소재한 T.C. 윌리엄스 고등학교는 지역 내 백인 고등학교와 흑인 고등학교를 통합하라는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흑백 통합 고등학교가 됩니다. 이어서 교육청은 백인 감독 빌 요스트의 지휘 아래 수년간 우승을 이어온 풋볼팀 타이탄의 새로운 흑인 코치 허만 분을 영입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차별 철폐 조처에 따라 그를 감독으로 임명하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요스트 코치는 자신이 가르쳐온 백인 선수들이 풋볼을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자신을 도와달라는 분 코치의 요청에 따라 고민 끝에 수비 코치로 남기로 하는데요. 분 코치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흑백 선수들의 단합을 위해 2주간 훈련 캠프를 계획하지만 아이들은 눈만 마주쳤다 하며 서로 으르렁대기에 바쁩니다. 특히 팀의 주장 게리와 흑인 선수들의 리더 줄리어스가 끊임없이 충돌하는데요. 어느새 아이들은 서로에 대해 점차 이해하게 되고 알렉산드리아 주민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흑인과 백인이 한 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하죠. 결국 타이탄이 정정당당하게 결승전 진출 티켓을 따내면서 알렉산드리아는 축제 분위기가 되고 사람들은 흑인과 백인을 가릴 것 없이 한마음으로 타이탄을 응원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리멤버 타이탄 중에서 트레버 라빈의 타이탄 스피릿, 타이탄 정신이었습니다. 영화 리멤버 타이탄은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으로 유명한 보아지 야킨이 연출했고요. 더 록, 아마겟돈 등의 제리 브룩하이머가 제작했습니다. 실화를 각색해 만든 리멤버 타이탄은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이 공공연하던 시절에 백인과 흑인 학생들이 풋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로 화합하고 이를 세상에 보여주는 과정을 그린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인종 갈등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건 주인공 허만이 그저 충실한 스포츠인이었다는 점이죠. 부임 직후 흑인들의 환호성에 허만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아니라 풋볼 코치일 뿐이에요. 이 영화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에 대한 헌정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인데요. 단순한 축구팀이 아니라 팀 내부와 지역사회의 뿌리 깊은 흑백 인종 갈등을 이겨내고 지역 예선대회를 거쳐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팀입니다. 일촉즉발의 인종 갈등을 불식시키고 분코치가 있는 동안 99승 8패를 기록해 모든 미국인의 박수갈채를 받아낸 전설적인 팀인데요. 리멤버 타이탄은 이 팀을 이끈 지도자와 선수들에 대한 헌사라고 하죠.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리멤버 타이탄 중에서 마빈 게이와 태미 테럴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모도를 산은 없어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Remember Titan은 선댄스 영화제 화제작이었던 Fresh, 르네 제리거 주연의 A Price Above Rubies, 루비보다 값진 것 등을 연출했던 보아지 야켄 감독의 세 번째 연출작입니다. 배우들이 직접 16mm 카메라로 담아낸 생생한 풋볼 경기가 인상적이고요. 간간이 흐르는 70년대 히트 넘버들도 듣기 좋게 귀에 감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70년대 고전 음악들이 얼었던 마음을 노곤히 풀어준다고 하죠. 험한 분 코치 역할의 덴젤 워싱턴은 실제로 포드햄 대학에서 농구선수로 뛰었지만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보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연극 무대에 서면서 연기력을 조금씩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졸업 후에는 보다 전문적인 연기 수업을 받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예술극단에 입학했고요. 본격적인 영화 데뷔는 1981년작 카본 카피였습니다. 1990년 영화 글로리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2002년 영화 트레이닝 데이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는 등 각종 수상 경력이 있는데요. 또 2003년 영화 앤투언 피셔 등을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노먼 그린바움의 Spirit in the Sky, 하늘의 하나님, 영화 리멤버 타이탄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Stay.
리멤버 파이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화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미식축구는 과연 어떤 경기일까요? 미식축구는 럭비가 미국에 전해지면서 변형돼 생겨났다고 합니다. 미식축구 최초의 공식 경기는 1869년 11월 6일 뉴저지주 뉴브런즈윅에서 러커스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사이에 열린 경기로 보고 있는데요. 보통 럭비와 닮아 보이는 스포츠라서 혼동되는 경우가 있지만 경기 방법, 규칙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럭비가 축구와 농구처럼 경기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공을 빼앗아 상대방 진영으로 가는 것과는 달리 미식축구는 상대 진영과 자기 진영으로 나뉘어서 수비 시에는 상대편 선수들이 자기 진영으로 침투되는 것을 막고 반대로 공격할 때는 상대 영역에 침투해 약 9m 간격의 블록을 하나하나 전진해 영역을 넓히는 식으로 경기를 치릅니다. 이런 경기 방식 때문에 미식축구의 전략과 전술이 다른 구기 종목 중 실제 전쟁의 전략, 전술과 가장 많이 닮아있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미식축구에는 공을 가진 선수를 막는 태클 외에 축구와 럭비에는 없는 기술로 공을 가지지 않는 선수를 막는 블로킹이라는 기술이 존재합니다. 블로킹은 몸을 부딪혀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기술로 몸싸움이 심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각종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되죠. 미식축구 경기장은 길이가 약 90m, 폭이 약 49m인 직사각형이고요. 한 팀당 뛸 수 있는 선수는 축구와 마찬가지로 11명입니다. 하지만 축구와는 달리 선수 교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교대가 이루어질 때 선수들도 모두 교체되고 나죠. 따라서 한 팀은 공격선수, 수비선수, 스페셜팀 선수로 나뉘게 되고요. 미식축구공은 타원형의 공으로 럭비공보다는 사이즈가 작고 더 단단합니다. 경기 시간은 쿼터제로 쿼터당 15분을 기준으로 4쿼터를 진행합니다. 1, 2쿼터를 전반, 3, 4쿼터를 후반이라고 부르죠. 순수 경기 시간은 1시간이지만 특정 플레이 후에는 경기 시간이 멈추기 때문에 실제 경기는 2, 3시간 정도 계속됩니다. 공격팀은 공을 전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서 팀마다 수십 개의 작전이 있는 작전집을 갖고 있다고 하죠.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스팀의 나나 헤이 헤이 키스 힘 굿바이. 그에게 키스를 하고 헤어져요. 영화 리멤버 타이탄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리멤버 타이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3천만 달러를 들여서 미국에서 1억 달러가 넘는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리멤버 타이탄은 2001년 덴젤 워싱턴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미국 소수인종을 축하하기 위해 2001년 흑인 연예 텔레비전 네트워크에서 설립한 BET Awards에서 최고 배우상을 받았고요. 2001년 빌 요스트 코치의 딸 쉐릴 역할의 페이든 파네티어가 21세 미만 배우에게 주는 영 아티스트 어워드 여우 조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영화 리멤버 타이탄은 미국에 기반을 둔 유색인종 발전을 위한 NAACP 이미지 어워드에서 뛰어난 영화상을 받았는데요.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리멤버 타이탄 중에서 아이크 앤 티나 터너의 I want to take you higher. 당신을 더 높이 데려가고 싶어요.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리멤버 타이탄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인종차별 갈등은 영화에서 많이 쓰는 소재지만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군더더기 없는 갈등이 좋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들도 돋보이는 영화다. 멋진 스포츠 영화다. 인생이 곧 영화다. 게리와 줄리어스의 영원한 우정이 멋졌다. 스포츠 드라마의 정석 같은 작품이다. 훈훈하다. 함께 있을 때 빛은 더 밝다. 말로 표현이 다 안 된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리멤버 타이탄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타임 매거진 평론가는 전부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삶이나 영화에서 너무 맹목적으로 멜로드라마의 패턴으로 바꿀 때 당황스러울 수 있다라고 혹평했고요. 시카고 리더 평론가는 덴젤 워싱턴과 윌 패튼의 연기가 훌륭해서 뻔한 이야기라는 걸 잊게 만든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리멤버 타이탄 중에서 크리덴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Up Around the Bend. 강 어귀 위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리멤버 타이탄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흑인 선수와 백인 선수 간의 싸움이 자꾸만 생기자 험한 분 코치는 새벽 3시 선수들을 데려와 링컨의 명연서에 있었던 게티즈버그의 전투 묘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5만 명의 증언이 들리는가? 내 원한이 형제를 죽였고 내 증오가 가족을 파괴했다. 죽은 자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기서의 비극은 다시 반복될 거야.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백인 주장 게리가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누워있을 때 흑인 주장 줄리어스가 면회를 오는데요. 면회는 가족만 된다는 간호사의 말에 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몰라요. 우린 피부색이 똑같잖아요. 이번에는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줄리어스가 게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모든 경기가 다 끝나고 나중에 우리 아저씨가 되면 똑같은 동네 옆집에 살면서 함께 배 나오고 나이 들어서 같이 생을 마감하자.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빌 요스트 코치가 험한 분 코치에게 선수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대해야 한다고 말하자 요스트 코치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뽑히고 있죠. 어리광을 받아주는 건 절대 그들을 돕는 게 아닙니다. 불구로 만드는 것뿐이죠. 노래 듣고 옵니다. Buck Owens and His Buckles의 Act Naturally.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영화 Remember Titan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실화를 바탕으로 박진감 넘치는 미식축구에 인종 갈등을 잘 풀어낸 영화 리멤버 타이탄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리멤버 타이탄 중에서 리온 러셀의 A Hard Rain's A Gonna Fall, 아주 세찬 비가 오려고 하네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서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Oh.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건강과 피부미용 그리고 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여성을 위한 유용한 정보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5일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가요,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셜미디어 스레드를 출시했는데요. 이번 주 초까지 불과 닷새 만에 1억 개 이상의 계정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그리고 스냅챗, 뭐 그야말로 소셜미디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접하고 지인들의 소식도 알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가 하면 이런 활동 자체가 사용자들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는데요. 도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 소셜미디어가 대중화하면서 더 자주 듣게 되는 용어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바로 FOMO 아시죠?
네. 이 말은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Fear of missing out. 첫 자를 써서 F-O-M-O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그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면서 네. 뭐 그러니까 뭐 누가 파티를 열었거나 뭐 아주 여행을 갔거나 지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사진 같은 거를 보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이걸 보는 사람들이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
비즈니스 전문 소셜미디어인 링크드인이 2018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의 70%가 휴가를 떠날 때도 일에서 완전히 연결을 끊지 않는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메일, 뭐 사회적 미디어의 그 타임라인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소위 그 디지털 습관이 깊이 뿌리 내렸다는 건데요.
네.
단순하게 순간을 즐기거나 그 순간에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온전하게 함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현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FOMO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면서 아, 난 저게 없었네. 왜 나는 저런 활동을 못하지? 왜 초대를 못 받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 FOMO가 사실은 일종의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상.
네.
네. 사실 이 주제는 저희 여행시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전에 전해드렸던 FOMO에 관한 좀 추가된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성 전문 미디어인 우먼스월드가 있습니다. 10% 정도의 기업가라는 책의 저자인 포모 사피엔스라는 팟캐스트 운영자가 있습니다. 패트릭 맥기니스신데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모, 이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고 믿는 그런 재미를 과도하게 이상화하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 과도한 감정은 소셜미디어 같은 뭐 조금은 비현실적인 이미지에 의해서 자주 생기는데요.
네.
그 결과 내 삶은 뭔가 부족해, 뭔가 빠졌어 이런 걱정과 불안에 빠진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소외감, 외로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네. 뭐 과도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감정 때문에 그것도 나와 실제로는 상관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진다는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자, 실제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 가운데 이런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은 이 FOMO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이런 감정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소셜미디어 앱을 휴대전화 그 바탕화면, 홈 화면에서 폴더 안으로 좀 넣는 겁니다.
안 보이게?
네네. 접근하기 좀 귀찮게 만드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좀 도움이 된답니다.
네.
눈에 안 보이면 그럼 방화쇠, 그러니까 나를 자극할 근거로부터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전문가는요, 나한테 이 FOMO라는 감정이 찾아왔을 때 공감 능력을 최대치로 올리라고 조언합니다. 그 남의 행복을 공감하는 것은 부러움의 감정에서 좀 자유롭게 만들고요. 또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로 초점을 돌리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감력이 또 여기서도 영향을 발휘하네요.
네네. 자, 여기서 포모와 반대되는 정신활동이 필요합니다.
반대되는 정신활동이요.
네, 바로 이 놓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 joy of missing out이라고 줄여서 조모라고 하는데요.
네.
이 조모가 포모의 해독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 삶에 만족하는 것에 관한 그런 얘기인데요.
네.
그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출 때 부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알려진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그러니까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 이 나라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 또 일상을 유지한답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조모 운동을 주도하는 한 전문가의 책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요. 사회적 활동을 조절하면서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또 그로 인해서 즐거움을 느낀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 적극적인 취미 활동, 예를 들어서 뭐 독서 모임을 한다거나 뭐 정원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신적인 활동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모 운동가들은 이거 한번 해보라고 실천해보라고 권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한테 가장 생기를 주는 활동이 무엇이었는지 생기를 뺏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네.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활동을 반복적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무의식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활동으로 삶을 채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그 조모 전문가의 조언 한마디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네.
그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그 남이 하는 경험을 못해서 포모를 겪는 사람들이요. 그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순간을 놓칠 수 있다. 거기에 빠졌다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순간을 놓칠 수 있다. 이런 포모를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의미의 포모네요.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저녁 노을도 보고 농담도 하고 웃고 여행하고 뭐 친구나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보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놓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게 삶의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참 일리가 있네요. 듣고 보니까요. 이 포모, 조모 전반적으로 웰빙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피부 관리에 또 좋은 꿀팁을 갖고 나오셨다고요?
네. 오늘 아침 눈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좀 네. 현실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이 부족하거나 정말 피곤할 때요. 눈 밑에 이렇게 거무튀튀한 느낌 들죠. 이거 다크서클이라고 합니다. 네. 검게 그늘이 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럴 때 비싼 화장품에 의지하지 말고 집에서 아주 저렴하게 값싼 방법으로 눈 밑에 이 암영, 거무튀튀한 이 부분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포도씨 기름 사용법 알려주셨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네. 반신반의로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피드백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눈 밑에 자주 그늘해져서 고민하신다면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문의 의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욕의 피부과 전문의에 따르면은 이렇게 깊고 약간 보라색을 띠는 그림자, 노화로 인해서 피부가 얇아지면서 눈 아래 고여있던 피가 피부를 통해서 보이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잠이 부족하면은 눈 아래 혈관이 부어서 더 새카맣게 보이는 겁니다.
뭐 노화, 피로가 다크서클의 주범이네요.
정답입니다.
네,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예, 이 전문의가 소개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강황을 사용하는 겁니다.
강황이라면은 인도 음식 카레 원료잖아요.
네네.
강황이 어떤 효과가 있길래 그런 걸까요?
강황에 비타민 K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K가 혈액순환을 돕고요. 혈액이 고여서 이렇게 다크서클이 만들어지는 것 방지합니다. 또 강황에는 비타민 C도 있는데요. 바로 콜라겐 생산을 증가시켜서 눈 아래 이 얇은 피부를 더 두껍게 만들어주고요. 또 피부를 밝게 맑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커큐민이라고 강황 성분이 있는데요. 네. 이 색소가 침착하는 것도 교정할 수 있고 밤에 이렇게 눈 밑에 바르시면 됩니다.
그냥 강황 가루를 눈 밑에 그냥 바르나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이 꾸덕꾸덕한 그 우유, 요거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릭 요거트 반 스푼에 한 차 스푼, 작은 스푼으로 강황을 섞어서 눈 아래 바르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씻어내면 됩니다.
네.
5분 정도면 되니까요.
네.
이 방법을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사용하면은 일주일 안에 다크서클이 사라지고 맑아지는 걸 볼 수가 있답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집에 강황이 있는데 써봐야 되겠네요, 저도요.
그러게요. 강황이 없다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이것도 있으실까요? 아몬드 오일,
뭐 아몬드
케일이라는
오일.
채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눈 밑에 아몬드 오일을 바르거나 케일을 먹는 것도 좋은데요. 왜냐하면 아몬드 오일은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드는 비타민 A가 있기 때문이고요. 케일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그런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것도 저것도 다 못했어요. 다크서클을 숨기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이건 제가 늘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피부톤에 맞는 색깔의 그 스틱형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컨실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컨실러를 사용하거나 비타민 E가 들어있는 그 크레용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눈에 이 다크서클만 없어도 안 보여도 더 생기발랄한 그런 외모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다크서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올 때가 있는데 말이죠.
걷어 올려야죠.
자, 여행시 멋지고 마치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업 성적 향상에 관한 새로운 연구가 있네요.
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기사로 다뤘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자신이 유능하고 삶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느끼도록 돕는 것이 그냥 행복하세요, 행복에 집중하세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학업 성적을 올릴 수 있답니다. 2년 전에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심리학자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연구는 영국의 그 7개 학교에서 14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 6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자, 그 친구들한테 자신감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정신건강의 어떤 측면하고 수학과 영어 성적과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개념이 있습니다. 유다이모니아라는 겁니다. 그리스어로 행복이라는 뜻인데요.
네.
이 영어나 한국어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과 의미가 좀 달랐습니다.
네.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고 또 개인의 독특한 강점, 재능을 키울 기회를 갖는 것이 바로 유다이모니아라는 개념입니다.
네, 유다이모니아. 그럼 이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자, 수학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아이들은 이 유다이모니아의 수준이 50% 정도가 더 높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더 높은 목적의식, 의미, 만족감, 그리고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연구는 그저 학업 성적과의 연관성만 보여주고 있지, 뭐 실제로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은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네.
연구하는 그 규모가 비교적 좀 작은 편이었고요. 실제로 성적을 향상시키는지를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목적의식과 능력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지 살펴보는 다른 연구가 많았는데요. 그런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업 성적과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이런 연구 결과를 학교에 적용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많은 학교가 이런 연구 결과를 교실에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심리학자의 지적입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연구자들은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이 유다이모니아를 키우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것 그리고 더 넓은 세상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건데요.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관심사와 개인적 목표에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들이 배우는 것과 그들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 이번 주 여행시 멋지고 마치고 시간에는요, 소셜미디어의 악영향을 없앨 수 있는 조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크서클 없애는 방법, 끝으로 유다이모니아와 학업 성취 관계에 대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구나.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북한 사람,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5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수도 크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집중적인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르핀시를 돌아봤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지 시각 오후 크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뒤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생즉사 사직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체지인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어 폴란드를 방문했고 우크라이나 방문은 사전에 예고 없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윤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고 지뢰 제거 장비와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트리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흑해 곡물협정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4일 기자들에게 오는 17일로 만료될 예정인 흑해 곡물협정이 유엔과 트리키의 노력으로 연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앞서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를 통한 곡물 및 비료의 수출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협정을 맺었습니다. 해당 협정은 지금까지 총 3차례 연장됐고 17일로 만료 예정된 협정의 연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러시아는 핵해공물 협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러시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흑해공물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러시아 농업은행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재연결과 식품, 비료, 생산, 운송, 기업의 해외 자산, 계좌 동결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나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두 사람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과 중국 관계의 전반적인 사안과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또 정상, 외교장관 등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외교안보대화와 차관급 전략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양국 간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북한이 최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박 장관이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2일 북한이 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 EEZ에 낙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모하메드 칼레드 키아리 유엔 사무처장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은 1000km 이상을 날아갔다고 말했습니다. 키아리 사무처장부는 이어 이 미사일이 일본 해역에서 가까운 러시아의 EEZ에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15일 타스통신에 아직은 미사일이 EEZ에 떨어졌다는 분명한 정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방어 역량을 구축하도록 실질적으로 도발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옹호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조만간 동해 중부 해역에서 해군과 공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15일 러시아군이 조만간 해군과 공군 역량을 파견해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정구가 동해 중부에서 조직하는 북부연합 2023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국군은 지난달 합동 군사훈련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러시아의 해군과 공군이 훈련에 참여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중국과 러시아 양국군의 전략적인 협력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하며 여러 안보 도전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문가를 인용해 양국의 이번 합동 군사훈련이 중국과 타이완의 잠재적 갈등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특성입니다. 지금까지 7월 15일 VOA 저녁방송이었습니다. 청취 여러분 고맙습니다.